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9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혜택이 꽤 좋네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주가가 막 요동치고 또 여러분 동네 주유소의 개솔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찍은 투표용지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렇죠. 언뜻 보면 되게 전혀 상관없는 일들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엄청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어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주제는 힘의 재편과 방어선, 글로벌 패권 경쟁부터 우리 동네의 안전까지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체스판에서부터 우리가 매일 달리는 880번 고속도로 옆 오클런드 골목길까지 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무너진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저희 책상 위에 올라온 뉴스들 중에는 미국 국내 정치나 법무부 수사 같은 꽤 민감한 사안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철이니까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뭐 판사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고요. 오직 제공된 소스 자료에 담긴 내용과 맥락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팩트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양극단의 주장들 이면에 어떤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체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통찰을 주니까요.
완벽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어선이 쳐진 곳, 글로벌 무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아주 굵직한 뉴스가 들어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에 대해 거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소식인데요.
네, 시장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뉴스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이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이건 마치 꽉 막혀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다시 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톨게이트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 톨게이트가 그냥 평범한 톨게이트가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무조건, 진짜 무조건 지나가야만 하는 유일한 병목 구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20%나요? 전 세계 물량의 5분의 1이 거기를 통과한다고요?
네.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석유가 아시아나 유럽으로 나가려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해협을 통제하거나 위협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외교적 타결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경제의 숨통이 확 트이겠네요?
당연하죠. 단순히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거시경제에 즉각적인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열리는 게 우리 베이지역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란 측은 아직 미국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약간 뜸알들이는 모양새던데요.
아, 그 밀당이요?
네, 혹시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쇼맨십이거나 아니면 이란이 자기들 몸값을 더 올리려는 수작은 아닐까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카드를 그렇게 쉽게 쥐어주지 않고 최대한의 경제 제재 해제를 끌어내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이미 이 가능성 자체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대감만으로도요? 그럼 당장 우리 실생원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만약 해협이 안정적으로 열리고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거치면 당장 청취자분들이 내일 출퇴근길에 들르는 주유소의 개솔린 가격 상승 압박부터 줄어듭니다.
아, 당장 주유비가 안정되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비용이 안정되면 화물 운송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마존에서 매일 시키는 생필품의 물류비 인플레이션까지 연쇄적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와, 지구 반대편의 그 외교 협상이 우리 집 차고 앞에 생활비 방어선으로 작용한다니 진짜 확 와닿네요. 외교적 타결이 곧 인플레이션 방어선이 된다. 아주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글로벌 무대에서 아예 물리적인 인프라로 강력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로이터 통신 위성사진 보셨죠?
네, 그 북서부 사막지대 위성사진 말씀이시죠?
맞아요. 중국 사막지대에 지금 대규모 핵미사일 사일로와 벙커, 통신시설이 엄청나게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된 발사 지점만 80곳이 넘는다고 하던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핵 위협이라고 하면 그 핵탄두 자체를 몇 개 더 만들었냐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막 한가운데 발사대나 벙커 같은 인프라를 늘리는 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현대 군사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게임 이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하게 무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야바위 게임, 쉐를 게임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야바위 게임이요?
네, 군사학에서는 이를 2차 보복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잠깐만요. 2차 보복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상대방을 같이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선제 타격으로 중국의 핵시설을 공격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죠. 중국이 80개가 넘은 사일로와 지하 벙커를 넓은 사막에 쫙 분산시켜 놓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벙커 안에 진짜 핵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아하, 어디가 텅 빈 가짜 사일로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창의 개소 자체를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창을 숨겨둘 거대한 미로를 짓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그게 텅 빈 벙커일지도 모르는데 그 수많은 곳에 막대한 미사일을 쏟아 부을 수는 없으니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모든 공격 능력을 한 번에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계산이 서면 섣불리 먼저 공격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되거든요.
완벽한 군사적 억지력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게 단순히 지구 반대편 사막의 군사시설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실리콘밸리와 캘리포니아의 경제 생태계에 직격탄이 달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신호탄이거든요.
아니, 핵사일로 위성사진이 실리콘밸리 산업이랑 연결된다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2차 보복 능력을 완성해서 군사적 자신감을 얻게 되면 대만 해협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외교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뒷배가 든든해지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국방 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향한 기술 수출 규제, 특히 AI 반도체나 첨단 장비에 대한 통제를 아주 무자비하게 조일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당장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수출길이 꽉 막혀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두둥강 나고 기술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벙커 사진 한 장이 5년 뒤 우리가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어떤 리스크를 방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인 셈입니다.
와, 사막의 콘크리트 벙커가 실리콘밸리의 주가를 흔들 수 있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자, 글로벌 무대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인프라로 방어선을 치고 있다면 미국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투쟁의 무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미국 내부는 지금 법과 돈으로 전쟁 중이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적, 정치적 벙커를 구축하기 위한 공방이 치열한데요. 방금 들어온 미국 정치권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 집행에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기금 규모가 자그마치 17억 7,600만 달러에 달하더라고요.
네, 아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죠. 엑스부터가 엄청하고요.
이 기금의 원래 취지는 행정부나 법무부의 정치적 수사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명분은 그렇습니다.
악마의 대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거대한 국가 권력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자체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꽤 타당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왜 법원이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건가요?
명분만 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와 잠재적으로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 그 수혜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처에 문제가 있나요?
이 17억 달러가 넘는 돈은 개인들이 모은 사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막대한 돈이 1월 6일 의사당 사태 관련자들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측근들의 소송 비용을 대주는 사실상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혈세나 공적 자금이 특정 정치 진영의 방패막이, 그러니까 개인 사금고처럼 쓰이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본 거군요.
네. 이 돈이 정확히 누구 주머니로 어떤 기준에 의해 들어가는지 법적으로 철저히 따져보자라고 멈춰 세운 겁니다.
공적 자금이 그렇게 쓸 수도 있다니 진짜 놀랍네요.
이건 단순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법무 시스템의 무기화. 라는 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깊은 분열상을 건드리는 사건이거든요.
법무 시스템의 무기화요?
네, 국가의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아니면 권력을 쥔 자들의 보복수단으로 전락했는가. 이 근본적인 불신이 공적 자금의 향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이죠.
법무 시스템의 무기화라. 방금 말씀하신 그 키워드가 다음 소식과 또 기가 막히게 맞물리는데요. 미 법무부가 이번에는 억만장자 리드 호프만과 연계된 단체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 이진 캐럴 작가 소송권 말씀이시죠?
네. 이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작가 측에 소송 자금을 지원했는데 법무부가 그 돈의 흐름을 파헤쳐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진짜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소송 당사자인 작가 본인이 타겟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돈을 댄 스폰서의 자금 세탁이나 사법 방해의 가능성을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현재 미국의 사법 체계가 어떤 상태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앞선 그 반무기와 기금이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면 이 호프먼 단체에 대한 조사는 상대 진영의 자금줄을 향해 겨눈 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군요.
네. 사적 자금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송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인 법무부가 그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억압하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들으시면서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검찰 수사가 진짜 공정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반대파를 짓밟기 위한 정치적 보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제도를 향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신뢰 붕괴요?
특히나 올해처럼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런 불신이 유권자들의 표심이나 선거 결과 수용 여부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누군가는 투표 결과마저도 조작되었다고 굳게 믿게 되니까요.
제도를 믿지 못하는 시대라 참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연방 차원의 시스템이 막 흔들리고 불신이 팽배해지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독자적인 방어벽을 구축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주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주 차원의 거대한 투표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28일자 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정부나 외부 기관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 단호하거든요.
어떻게 차단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 없이는 심지어 연방정부라 할지라도 유권자 명부 시스템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선거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아, 연방정부도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를 외부로 이동시키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나 어떤 다른 권력이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유권자 정보를 빼가거나 아니면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투표용지를 막 압수해가는 상황 자체를 아예 법으로 원천 차단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투표 인프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킨다. 딱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미국 정치의 맥락과 정확히 일치하는 반응이죠. 연방 사법기관이나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으니까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만큼은 주 정부의 통제권 아래 강력히 묶어두겠다는 방어선을 친 겁니다.
스스로 벙커를 파는 거네요.
네. 캘리포니아처럼 경제 규모가 세계 국가 단위와 맞먹고 유권자 수가 압도적인 주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건 미국 전체의 선거 관리 표준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주들도 다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는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유권자분들은 여러분이 행사한 그 소중한 한 표가 연방의 간섭 없이 철저하게 캘리포니아 주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주 차원의 투표한 방어벽을 이렇게 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베이 지역 로컬의 현장으로 시선을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죠?
네, 피부에 확 와닿는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붕괴된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 정말 반가우면서도 무거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5월 28일 저녁에 알라메다 카운티가 오클랜드 콜리세움 부지 매각을 위한 새로운 비구속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네,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매각 합의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야구팀이 떠난 그 빈자리, 낡은 야구장을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 부지가 가진 엄청난 입지적 가치와 현재 오클랜드가 처한 아주 절박한 현실의 딜레마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맞아요. 고속도로 88번 바로 옆이고 바트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말 그대로 동부 베이 지역의 심장 같은 거대한 공단이잖아요.
그렇죠. 금싸라기 땅이죠.
만약 이 재개발 협상에 또다시 표류하게 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형적인 도시의 쇠퇴의 악순환, 어반디케이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도시 쇠퇴의 악순환이요?
네. 현재 오클랜드는 심각한 구조적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콜리세움 같은 거대한 핵심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공터로 남게 되면 그 일대는 거대한 슬럼화의 온상이 돼버려요.
아, 범죄가 늘어나고 상권이 죽겠네요.
맞습니다. 범죄율이 상승하고 불안해진 주변 상인들이 떠나고 결국 시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공공서비스 예산을 또 삭감해야 하는 끔찍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오클랜드 일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치안 문제랑 상권 위축으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매각 합의가 순조롭게 재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확보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한인 상공까지 살아나는 거대한 경제적 심폐소생술이 가능해지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오클랜드라는 도시의 생존을 건 거대한 방어선이자 핵심 재건 프로젝트인 겁니다.
공간의 재건도 중요한데 당장 우리 골목길의 안전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 구축도 너무 시급한 과제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에 발맞춰서 오클랜드시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가동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세이지 파이어라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려 103만 9천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프로그램 아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작동 원리, 즉 범죄를 막는 방법론이었습니다. 보통 범죄 예방이라고 하면 우리 다들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단속을 쫙 강화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네, 경찰차 늘리고 순찰 돌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무려 라이프 코치들을 동원한다고 해요. 아니, 경찰 대신 라이프 코치라니.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총기폭력을 막는다는 건가요?
이게 바로 현대 범죄학에서 말하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의 정수입니다. 폭력 자체를 전염병처럼 다루는 거죠.
폭력을 전염병처럼요?
네. 단속으로 겉에 드러난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병이 퍼지는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개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동네에서 A그룹과 B그룹 간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계적으로 며칠 내에 무조건 진짜 100% 보복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피가 피를 부르니까요.
이때 이 프로그램의 라이프 코치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됩니다. 이 코치들은 그냥 상담사가 아니에요. 동네 사정에 엄청 밝고 갱단원들과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른바 길거리 권위, 스트릿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동네 형님들이나 존경받는 선배들 느낌이네요.
비슷합니다. 사건 직후에 이분들이 병원 응급실이나 동네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복수를 다지며 감정이 격해진 청년들을 물리적으로 확 분리해버립니다.
일종의 인간 방패이자 폭력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우회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 복수하러 가지 말고 내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원을 연결해 줄 테니 일단 진정해라.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총이 발사되기 직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개입해서 보복의 사이클을 확 차단하는 겁니다.
와, 현장에서의 중재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현재 12명의 라이프 코치가 오클랜드에서 활동 중인데요. 이번에 확보한 연방 자금으로 최소 5명을 더 고용한다고 합니다. 연방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아주 팍팍한 분위기 속에서도 $1,000,000가 넘는 자금을 따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아, 그만큼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거군요.
네, 이 시스템적인 예방과 중재 모델이 실제로 총기 사건을 줄이는 데 통계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단기적인 처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개입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튼튼하고 근본적인 로컬 방어선이 될 수 있겠네요. 치안이 안정되어야 앞서 말한 콜리세움 재개발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확 힘을 받을 수 있고 오클랜드 한인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테니까요.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촥 되짚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로의 톨게이트인 호르무즈 해협부터 저 중국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80개의 핵미사일 사일로,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투표함을 겹겹이 지켜내는 새 선거법안, 공적 자금을 둘러싼 워싱턴의 그 살벌한 법정 공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베이지역 880번 고속도로 옆 오클랜드 콜리세움 규지의 재건과 골목길 폭력을 중재하는 라이프 코치들의 활약까지.
정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동네로 돌아왔네요.
네, 주제도 스케일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그 심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하고 또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려는 인간 사회의 아주 치열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뉴스들은 세상이 각자의 방식으로 거대한 벽을 치고 벙커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국가든 지역사회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어벽을 세우는 것은 본능이자 필수입니다. 핵미사일 사일로를 깊게 파거나 선거 개입을 막는 법안을 겹겹이 쌓거나 사법 시스템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하는 식으로 말이죠.
네, 다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세운 그 견고한 방어벽이 상대방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와서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거나 제도의 불신을 더 깊게 조장하여 끝없는 단절을 낳기도 합니다.
아, 방어가 오히려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무기를 방어하려는 중국의 사일로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부르고 방어를 내세운 기금이 거대한 정치적 소모전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요.
과연 우리 시대에 진정한 안전은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와 법적 규제라는 담장을 더 높이 쌓는 것에서만 올까요?
담장이 높을수록 서로 안 보인 게 되니까요.
네, 아니면 오클랜드의 라이프 코치들처럼 벽 너머에 단절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연결해내려는 전혀 다른 방식의 중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벽을 높이는 방어와 틈새를 잇는 연결. 과연 진정한 안전은 어느 쪽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참으로 무거우면서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 꼭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출퇴근길 차 안에서 혹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상 교포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9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